누가복음 1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 구절들인데 세 군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다음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초대 말씀드렸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팜트리라고 하죠. 우리 플로리다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밟고 지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그 성금요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이 고난주간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또 구원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많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여는 주제는 예수님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들어가셨어야만 했는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웬만큼 다니신 분이라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된 그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시죠? 성경에는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격이 되는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승리, 하나님이 확약하신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뜻깊은 그런 그 사건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시게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너의 씨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씨가 나올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또 구세주,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도장을 꼭 찍어주신 바로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걸고 내놓으신 언약의 이 최고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고 또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이 모리아산 사건이 있은 후에 한 10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준비하였고 또 솔로몬이 완공하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런 아주 뚜렷한 민족적인 그 선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완공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의 믿음의 승리,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완공할 수 있었던 그 성전,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 온 땅과 온 하늘의 유일한 참 신이라고 믿었고, 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그들의 구원이 이 신앙의 승리가 일어났던 이 중요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온 우주로 확장된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인 신앙의 핵심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런 표현을 했고, 모든 선한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했고, 자신들이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사랑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이 마감이 있는 날까지, 또 역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예루살렘은 모든 피조계와 존재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이곳은 유대인들의 시온사상의 뿌리가 되는 생명과도 같은 큰 의미를 가진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의 현실을 보면 이들의 신앙 속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영광과 숭고함만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잔혹한 파괴가 일어나기까지 숙취와 모멸을 당했다는 것이죠. BC 586년에는 그때 당시에 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또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되었고, AD 130년에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민족적인 큰 슬픔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 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민족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승리와 가장 처참한 비극과 슬픔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토록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곳의 모습은 유대 성전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이제 나중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로 돌아간 다음에 유대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교도 성전도 그 옆에 지어져 있고, 모슬렘 사원, 큰 두 개의 사원이 바위돔 사원과 또 알 아크사 사원이 거기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 다른 종교의 성전들이 공존하는 곳으로 예루살렘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슬렘들은 이 자신들의 선지자인 무하메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들에게도 또한 성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루살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4천년에 해당합니다. 이 장구한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의 완연한 정체성과 그 뿌리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 우리가 타민족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큰 민족적인 의미와 함께 신앙으로 녹아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들만큼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그 중요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한 젊은 청년으로서 입성을 하시고 나서 그 우주의 중심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에 민족주의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나갔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을 구원할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민족주의적인 그런 메시아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던 로마에 대항하고 그리고 봉기를 들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고 그것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제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로마에 대항하기는커녕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갖고 해야 할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냥 장사들의 그 매매하는 그 테이블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 이렇게 소리치시는 것이었죠. 단순히 어떤 타락한 무언가를 도덕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면면이 기존에 흐르고 있었던 그런 빗나간 종교적인 사상과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의 뿌리를 아주 근본적으로 치시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고 위험수위에 넘어선 지가 한참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런 뒤집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는 그 장소가 그토록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려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시고 그곳으로부터 온 우주에 해당하는 그런 구원도로까지 확장시키실 수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신데 왜 그것을 못하시는가. 왜 굳이 그곳에 가셔서 마찰을 일으키고 싸움 아닌 싸움을 일으키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구한 그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왜 그토록 고집을 부리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본다면 한마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려지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잃어버린 자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자들은 그때나 또는 오늘날 지금이나 우리 인간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유대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한 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참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참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의미와 또 그 이어지는 성취하는 모든 과정과 성취에 이른 모든 결과가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선 참 예루살렘으로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문제이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인가? 역사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하죠.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 궁금증으로 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당대에 예루살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의 최하 지점에 있었습니다. 역사상 예루살렘이 그토록 바닥에 떨어진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세력인 로마와 야합한 국내 정치인들은 타락 일로의 길을 걷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항하는 왕과 선지자의 꿈, 그 진정한 꿈을 가진 자들은 응당 민족을 위해서 로마와 싸워야 한다는 그런 정당한 명목 아래 이쪽 저쪽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편에 앉을 것이며 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온 유대 땅의 모든 자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들이 차지할 몫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바닥에 떨어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바로 내가 회복하는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생각하셨고 그것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의 긴 역사 속에서 부각되었던 예루살렘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기존의 유대인 백성들이든 아니면 멀리 이방 땅에서 온 이방인들이든 간에 예수를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그렇게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출범을 감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백성들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 작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였느냐?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 최하 지점에 떨어졌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너무나도 교활했고 그리고 과감했습니다. 결국 당하신 그분의 죽음은 정말 세상 눈으로는 전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누명과 계략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처치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루살렘 바닥 그 이하의 바닥으로 가장 처참하고 가치 없는 죽음으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보고 옳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최저점 아래 최저로 떨어졌던 그 예수님의 죽음, 이 가치 없는 예수님의 결말에 대해서 그나마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조차도 다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은 시신으로 홀로 남아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반전하는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최저의 지점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가지고 우리의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인간이라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야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동참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래서 성령 또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해야 할 바를 알고 그리고 감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었던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우리는 발견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이해와 그리고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성취의 결과로서 유익만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겠다는 목적을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잃었던 상실되었던 자들임을 인정해야 되고 지금도 나는 부분적으로나마 예수님께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잃어버려진 자로부터 회복되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로부터 온전한 자가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성향 중에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것이 있다면 그건 나를 찾는, 오늘도 여전히 나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나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합당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나의 그런 어떤 부분적인 그런 성향 속에서 또는 성품의 요소 속에서 아니면 나의 습관 속에서 나를 찾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잃어버리셨다는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합니다. 역사하시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선한 개입이 있을 수 없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 속에 죽어 있는 분처럼 그렇게 만드는 내 속에 나의 내면에 어떠한 요소나 어떠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가장 좀 극단적으로 쉽게 보여준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비유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활동하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기를 간섭하시고 자기를 길러가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부담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랑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함께 영원히 이 집에서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가장 흥미있는 길이고 즐거운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죠. 우리는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항상 자신의 뜻과 또는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또는 자신의 수치로 인해서 항상 가리우고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이 바로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과도 같은 이 아들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죠.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오히려 쉽겠습니다만 스스로 돌아가도록 한다. 이건 진짜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것은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잃었던 자를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아주 섬세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강제로 아버지께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것이 주님 앞에서 통회가 되면 나는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통회가 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의지와 결단에 떠맡겨진 채 나는 잃어버린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놀랄 만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세속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바라면서도 영적인 삶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서 또는 기준에 세상의 세속의 기준에 비추어서 재물이 없는 것, 학위를 아직 못 받은 것,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자식이 잘 되지 못하는 것, 자기 건강이 남들처럼 따라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은 잃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정도 차이에 따라서 다 외롭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자신이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외로울 때는 자신만이 외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로워지면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외로우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외로움을 달랠 행복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잃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좀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셔서 그래서 버리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버리시면은 확실하게 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마당에서 이제 뭐 또는 동네에 나가서 막 놀다가 이렇게 보면은 깨진 뭐 구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예쁘게, 자기는 예쁘게 생겼다고 하는 돌멩이 뭐 자갈 같은 거,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주머니에다 이제 가득 넣고 먼지 비범벅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럼 어머니가 버려라 그러신다고요? 그러면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는 것도 뭐 한두 개 이렇게 가장 미운 거 몇 개 버리고 또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눈치채신 어머니가 다 이리 내. 손을 벌리십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주머니 톡톡 털어서 다 어머니 손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버려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잘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주님 그거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1차적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게 고백하고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가져가십니다. 버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은 또 우리 인생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2차적인 의미로서 부차적인 그런 삶에 필요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로 하여금 가치를 매기게 하시고 이것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 이 정도로 두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기 생명의 지지대로 여기면 오히려 잃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 참 생명을 구원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하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삶과 인격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좀 막연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듯이 나의 중심이 바로 주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에 무엇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 중심을 떠밀어낸 그런 영역이 무엇이죠?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할 내 자신의 존재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감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보람을 나의 기쁨과 보람으로 받아들이는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냥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무언가를 받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이것을 잃어버리면 타인으로부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칭찬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삶과 인격의 중심을 잃을 때 발생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든 간에 이 중심,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아주 대체적인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정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요구되는 기독교의 매우 큰 주제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겸손과 온유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는 늘 묵상하시고 그것을 삶의 체질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애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낮추는 것이 아니고,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더하지도 오버하지도 않고 덜 미치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그 중도의 자리,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정신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화목과 배려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교만을 지켜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기는커녕 남이 화해하자고 하는 것도 받아주지 못합니다.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그리고 한번 손을 내미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몇백 번, 몇천 번이 있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미안하다라는, 서로 미안하다라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고 자기는 본의로 얘기했지만 잘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가 없다면 그러한 증상들은 현격하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이 세상에서보다는 미안하다는 말을 덜 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나 아낍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렇게 받아주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안하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화해와 화목으로 들어가는 아주 초보의 길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작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토록 힘들다면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교회 공동체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개인수별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그토록 불씨를 가지고 오랫동안 가면서 이게 섭섭하고 저게 못됐고 저게 안됐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불거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상대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미래를 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희망이 담긴 미래로 나가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 현재에도 미래에도 관심은 지대하시죠. 그래서 현재를 살 때 당신과 함께 미래로 나가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미래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너무나 막연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열심히 하면 뭐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그런 정도의 미래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래와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잃었기 때문에 참 희망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희망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내가 희망하는 건 안다. 근데 그건 꿈이지 않을까요? 꿈? 자기의 꿈? 그 희망을 말해보시고 설명해보십시오. 참 희망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독한 가난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희망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해보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훗날 부자가 되지 못할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가졌던 희망에 대해서 배반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항상 다 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위문 가서 나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미래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문의 핵심적인 그런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덕담으로 아, 잘 좋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꼭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나을 거라고 희망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을 거라는 희망이 배반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된 희망을 이야기할 때 나의 미래에 지금과 똑같은 모양새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능합니다. 나는 지금의 현실을 예수님과 극복하고 지금을 능가하는, 지금을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희망을 가진 사람의 참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의 상태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희망이 바로 인생의 힘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희망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희망의 힘으로 현실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는 말, 진정한 희망이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나의 모험이 담겨져 있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험이 담겨 있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살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우리 절박한 주님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을 주제로 해서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여섯 차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풀어서 새벽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라 이 말씀이죠. 근데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백성들 중에 진리를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과장법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린 자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자리로 이렇게 옮겨놓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무언가 하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죽어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요소나 영역이 있다면 나는 거기서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잃은 자 안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다 들어갑니다.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는 믿는 자들, 아직 구원의 대여정 가운데 가꾸어져야 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속의 물결과 상황과 화해 없는 가운데 자기 삶의 중심, 인격의 중심과 또 미래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오늘 종료 주일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시고 그분의 간절한 마음에 삶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제 인생에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중심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